예, 현대 사회는 급변하는 사회 변동, 산업화와 도시화, 정보화와 세계화의 영향 속에서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발전하고 있지만 오히려 인간이란 존재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인간 소외의 현상으로 그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많은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지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곤고한 자리, 삶의 어려운 결정의 순간,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낙오와 같은 이렇게 다양한 스트레스의 순간에 어떤 결정과 선택들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미국 온라인 매체 위티피드가 일상 속의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10가지를 제안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매일 아침 싱그런 햇살을 맞이하라입니다. 두 번째는 집안을 환기하라. 세 번째는 기분 좋은 향을 사용하라. 네 번째는 매일 30분간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라. 다섯 번째는 책꽂이를 정리한다. 여기서 책꽂이를 정리하는 건 진짜 책꽂이만 정리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책을 읽으라는 거죠. 예. 여섯 번째는 식물을 기른다. 일곱 번째는 메모를 한다. 여덟 번째는 물건을 제자리에 둔다. 아홉 번째는 설거지를 쌓아놓지 않는다. 혹시 쌓아놓고 오신 분 계십니까? 열 번째로 아로마 향초를 사용한다라는 아주 사소한 변화를 통해서 삶의 활력소를 가질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모두 열 가지가 인간이 지니고 있는 감각들, 즉 오감을 통해서 이 오감을 새롭게 자극을 줌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다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사람이 분노하거나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같이 화를 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분노시키면 같이 분노해가지고 내 기분을 푼다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분노하면 분노할수록 건강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럴 때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좋은 음악을 들으시면서 독서를 하면 분노가 잦아들고 스트레스가 완화된다라고 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까지 악인의 길을 도모하다가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고 결국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울왕이 그가 가진 모든 힘과 능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상태는 단순한 스트레스의 상황이 아닌 것이죠. 앞에 있는 열 가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의도하지 않게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고 또 이제는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우리 사무엘상 19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이옷으로 가서 살았더라.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라마라는 곳은요, 높아지다라는 히브리어 이 룸에서 온 고유명사로 사무엘의 고향이자 사무엘이 주요 활동했던 지역입니다. 사울이 처음으로 사무엘을 만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원래 다윗의 집이 있던 기브아, 기브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의 이 왼쪽 편에 있는 것이 바로 기브아입니다. 기브아에서 멀지 않는 약 직선으로 4km 떨어져 있는 곳이 바로 이 라마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이곳으로 도망한 것은 인간적인 판단에서는 대단히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피한 것은 원수의 손에서 자신을 구하여 주실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인 우리의 선택도 세상에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신앙의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들께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심을 통해서 해결받으시는 응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을 만난 다윗은 나욧에 머물렀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욧이라는 것은요, 일반적인 거처를 나타내는 명사형의 표현인데요. 학자들은 이것을 선지학교라고 추측합니다. 사무엘을 추종하는 선지 생도들이 머물렀던 곳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찾아간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그 이름이 바로 누구입니까? 사무엘을 찾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최후의 사사이면서 선지자였던 너무나 훌륭한 분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붓고 세운, 그리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은 사사시대가 마감되고 왕정시대가 개시되는 과도기를 이끌었던 대단한 영적 리더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정치, 사회체제가 변혁을 맞이하는 과정, 즉 지파동맹에서 부족연합체제에서 왕정체제로 이양되고 있는 시점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사가 다스리는 신정체제에서 외형적으로 왕정체제로 바뀌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왕에게 기름을 붓고 또 왕을 폐하고 새롭게 왕에게 기름을 붓는,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과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 이루어진 나라로 신정국가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신정정치의 대리자로 사사 겸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이 본장에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은 BC 1020년에서 1010년까지 약 1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크게 도피 생활을 3기로 나누는데요. 1기는 3년 동안의 일로 기브아 자신의 집에서 헤레스풀에 이르는 그 기간까지를 가리킵니다. 2기는 3년 동안으로 그일라에서 10황무지까지 가는 기간을 가리킵니다. 마지막으로 3기는 4년 동안으로 블레셋의 망명에 있던 기간을 가리킵니다. 참고로 1기의 도피 경로는 처음에 자신의 집이 있던 기브아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로 갔다가 그 다음에 노브로 가죠. 그 제사장들을 사울왕이 죽이지 않습니까? 그 노브로 도피를 합니다.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잠시 머물러 있습니다. 또 아둘람굴로 가죠. 아둘람굴에서 자신을 따라왔던 사람들 400명의 그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에 또 모압왕에게 가서 또 잠시 의탁을 하죠. 그 다음에 머물렀던 것이 바로 헤레스풀입니다. 이 기간이 바로 1기에 해당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도피는 도피생활 1기에 이제 시작의 단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미갈의 도움으로 사울의 살해 위기에서 간신히 벗어난 다윗이 기브아에서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피신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다윗은 본격적인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다윗의 삶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 시대에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인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현실이 다윗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지 이때가 약 5년의 시간이 흘렀던 그 시기입니다. 5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도피 생활을 해야 하는 그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이 도피 생활에서 다윗은 그가 사랑했던 부모와 형제, 아내, 그리고 생명같이 자신을 아껴주던 요나단과도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지만 이제 반역자의 신분이 되어서 사울왕의 집요한 추적을 받는 긴장의 세월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러한 반대에 부딪히는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어린 나이에 종살이 할 때, 또 감옥살이 할 때의 상황과 대단히 유사한 사건이 다윗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과 대단히 방불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과 자녀의 그 고귀한 신분을 얻게 된 믿음의 성도가 전혀 약속의 말씀과 다른 현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는 이 성도의 현실, 이것이 다윗의 현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것일까? 이것은요, 다윗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다윗의 인생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을 이미 다 보아버린 것이죠. 다윗은 이 과정은 결코 다윗에게 있어서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은 단순히 사울 왕과의 권력 투쟁에서 패배한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거나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정 왕국에 합당한 왕으로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을 연단하시면서 당신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의 든든한 아군이 되는 동료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역시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믿음의 사람의 연단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과 존재됨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단지 사울 왕의 왕좌를 빼앗아서 그 왕좌에 앉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합당한 실력과 존재로 다윗을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손안에 붙잡힌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델로 성경을 읽고 있는 오늘날의 독자들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대되는 인물이 있었다면 그가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때 충분한 리더십의 잠재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무엘상 9장 2절에 의하면 준수한 소년이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의 키는요,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울은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사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환의 그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대로 순종할 줄 아는 대단히 순수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을 만나기 전에 예물을 준비하고 종교적인 행실을 할 수 있는, 의식을 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무엘상 10장 1절의 말씀에 의하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사무엘상 11장 6절에 의하면 이 사울 왕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서 화려하게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그는 성품과 동기와 외모와 영적 체험을 다 했던 리더였습니다. 개인의 능력이 탁월하고 지혜가 뛰어나고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였지만 하지만 사울왕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모습을 보이고 살았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 이전에 아무런 준비 과정이 없이 준비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 순수하고 착하던 하나님께 선한 동기를 지녔던 사울은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변질되어서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경험을 하였지만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초조한 삶을 살아가고 스스로의 힘든 삶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돕기 위한 최고의 도움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 하면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게 되었고 시간이 갈수록 자신의 힘과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며 자신의 판단력과 결정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러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의 경우와 같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 차기 왕으로서 다윗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왕으로 예비된 다윗에게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이 도피 생활을 시키심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왕국의 대리자의 모습에 합당하게 다윗을 연단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도피 생활을 다윗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안에 붙잡힌 인생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준비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목적과 계획을 지니고 계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과정을 통해서 이 고난의 과정, 어려움의 과정, 도피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시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과 존재됨을 키우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시키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손안에 붙잡혀 있는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델링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나라와 조직, 기업과 교회, 이 공동체에 준비되어 있지 않는 리더십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리더십에 대한 자질과 자격, 준비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대 히랍에서는 다음과 같은 리더상을 추구했습니다. 플라톤의 국가에 보면 가장 이상적인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통치자로 철인 치자를 뽑았습니다. 플라톤의 국가에 보면 이 철인 치자가 되는 그 준비 과정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가장 성실하고 견실한 자, 용감한 자들, 잘생긴 자들을 뽑습니다. 또 학문에 대한 날카로움을 지닌 자를 뽑습니다. 기억력이 좋은 자, 모든 면에 열심 있고 부지런한 자를 뽑습니다. 이 한 가지만 해당되면 안 되고요. 지금 얘기하는 게 다 자질을 갖고 태어나야 하는 것이죠. 절제와 용기, 고매함, 덕. 또 이걸 다 가지고 있는데 젊은 자여야 합니다. 예비교육은 어린아이일 때부터 이들에게 제공합니다. 강제로 또 배우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에 강제성이 깃들면 이것이 굴종이 되기 때문에 놀이를 통해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플라톤이 이야기합니다. 또 적합한 성향을 타고났는지 성향을 또 확인합니다. 싸움터에 데리고 나가서 말을 태우고 멀리서 전쟁에서 전쟁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걸 관망시키는 것이죠. 또 체육기간을 둬서 2년에서 3년 기간 동안 아주 강력한 몸을 만듭니다. 또 나이가 되면 군복무를 시키죠. 이 아이들을 순서 없이 교육을 받고 서로 간에 친근하게 하고 포괄적인 돌봄을 통해서 이 복지를 통해서 이 아이들을 뽑아냅니다. 변증법적인 자질을 관찰합니다. 얼마나 논증을 잘하는지, 얼마나 자기 주장을 잘하는지, 또 이것이 합리적인지 이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나이가 30대 정도가 되면요, 자신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익혀왔던 모든 것을 삶 가운데서 살고 있는지를 20년 동안 지켜봅니다. 그 다음에 50세가 되었을 때 이걸 다 갖춘 사람을 철인 치자라고 해서 지혜를 가진 통치자라고 해서 그를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모든 것에 부합되는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그런 사람 본 적이 있다. 있습니까? 예, 대단히 사변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대단히 이론적입니다. 또 개념적일 뿐이죠. 아, 실제로 그럴듯해 보이는 리더십을 제안하고 있지만 이 일에 히랍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철인 치자가 있었으면 지금까지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사람조차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다양한 리더의 자질과 기준들을 우리 모두 각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요구하는 리더의 자질을 가지고 있고 또 사회와 조직이 희망하는 리더의 자질들이 다 있습니다. 또 개인이 되고 싶어하는 리더의 자질과 성품과 이러한 희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기준과 가치들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죠. 처음부터 기본기가 좋아야 되고 성품을 잘 갖춰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것을 다 가져야지 온전한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이것을 맡아 다스릴 믿음을 지닌 리더로 이 건강한 리더를 세우는 데 있어서 다윗을 통해서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다윗을 그 다윗의 고통을 면제시켜 주거나 위기를 제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압박과 위협으로부터 근본적인 문제를 제거해 주지 않고 10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고난의 과정을 그대로 통과하게 스스로 걸어가게끔 허락하고 계십니다. 일상의 삶이 주어지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나가게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인격이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나이대 발달이 다 있고요. 나이대 성장이 다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합니까? 다 성장하는 것처럼 이 모든 과정들, 한 인격을 변화시키기 위한 무수한 설득과 간섭과 잔소리와 이해를 시키고 기다려주고 잘못을 하고 잘못을 보아주고 인정하고 또 다시 사랑한다 고백하고 이 모든 과정들을 겪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는 과정조차도 이 과정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어진 무거운 짐과 십자가를 제거해 주시지 않고 그것을 지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고 계십니다.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동원하셔서 주어진 삶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도망도 못 가게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의 기대와 바람과는 다른 인생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조금 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보다 더 온전하고 완벽한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를 진정한 믿음의 실력과 존재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한 과정을 오늘, 지금, 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대는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변화와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에 있지만 하나님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변화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자녀로 세워지길 기대하시면서 오늘의 현실을 우리에게 각자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 과정을 밟아 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예, 지금 돈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어떤 자리를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지금 평안함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데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존재됨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이죠. 아, 그러므로 우리는 단번에 모든 스트레스를 없애주십시오. 우리의 기대대로 지금 하나님 지금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더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가 아니라 앞에 아멘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오늘과 현실에 감사함으로 보내며 이 현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날마다 묻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과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과정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라면 매일 반복되는 오늘이 쓸모없는 시간들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값지고 영광스러운 믿음을 증명하고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은요 단순히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서 우리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복된 존재로 빚으시고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예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개역 개정에서는 너는 복이 될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다루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각자의 도피 생활을 믿음 가운데 보내시고 또 믿음 가운데 성장하시고 성숙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이 한날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